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작년 겨울, 수양회 때까지 이제 계셨는데, 작년 11월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계시거든요. 묻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엄청 싸납배기 할머니였거든요. 며느리들이 이제 네 명이 있었는데요. 확 키워 잡고 사셨으니까요. 예, 싸나빼기 이제 그 할머니였는데 구원을 받으시고 교회 가운데 가시면서 막 저하고 사이도 막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결국 나를 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효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불효한 것밖에 없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 어머니 편에서는 제게 효자다. 우리 안 목사가 효자야. 안 목사에게 복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 그래서 이제 효자로 이렇게 효자라고 기분 참 확실히 좋대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한 줌 이렇게 제로 나오더라고요. 인생에 우리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하나님 흙으로 돌아가라셨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한 줌 흙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 화장터에서 이제 그 유골을 봤는데, 그 유골에서 이제 쇠붙이가 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임플란트도 하고, 금리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쇠붙이가 나왔는데, 이것을 드릴까요? 유골합니다. 넣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골합니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참 이렇게,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집을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간들 사이에 벽이 생겨버리더라고요. 벽이. 너무, 저야 뭐 집이 없어도 되지만, 원래 집이, 교회가 저희 집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이렇게 벽이 생기고 마음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재산 그 자손들에게 절대 남겨 죽을 때까지도 꼭 주고 있으라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요양원에도 이제 가보면요. 재산 유산을 상속 안 시켜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요. 자주 와요. 며느리도 오고 아들도 오고 자주 와요. 그런데 이제 다 받아먹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안 와요. 1년에 뭐 두 번 오면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은 임종할 때 부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 부르라 하고 그래 이제 사람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마음을 베어 먹이면서 키웠죠. 우리는 못 먹어도 자식들 먹이고 그래 키운 놈들이 이제 자 그렇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집 팔아갖고 다 쓰고 그래 하나님한테 드리고 가요. 그랬는데 그걸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늘 이렇게 마음 벽이 딱 생기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 후손에게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어떤 재산이나 보이는 세계를 물려주기보다도 그것은 오히려 벽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만 믿음을 주고 가면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너희들도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나 복음 앞에 드리고 가고 싶다 딱 한마디만 하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꼭 그거 하고 가십시오 알았어요? 아, 예. 그거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 박 터집니다 뭐 있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참 이렇게 저기 대덕산 저기 한쪽 어깨에 그 묻혀 계시는데 제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내 인생의 끝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음 하나 바꾸면요 참 좋은데요 그 마음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 이제 이 그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아들은 집신 장사를 해요 이 할머니가 비가 오면 막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집신 못 팔겠네 집신 못 팔면 얼마나 어려울까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와 비 좀 그치면 좋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와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햇빛이 쨍 나고 막 비가 안 오면 또 뭐라고 하고 다니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들 큰일 났네. 우리 우산 장사들 큰일 났네. 비가 와야 우리 우산 장사 아들이 사는데 이 큰아들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해가 떠도 아이고 하고 살고 비가 와도 아이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마음 한번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 아,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아들 대박 나갔다. 아 참 좋다. 비가 오니 너무 좋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날이 쨍 개이면 아이고 우리 집신 장사 아들 대박 나갔다. 얼마나 좋나 참 좋다. 그래 마음 하나 바꾸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흰실타래를 땡기면 계속 뭐가 나와요? 네, 흰실 나와요. 검은 실타래를 땡기면 아, 검은 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오늘 대박 났네. 응? 아이고 오늘 우리 큰아들이 좋겠구나.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큰아들이 좋겠구나. 아이고 오늘 날이 좋네. 우리 작은 아들 대박 나갔네. 이렇게 마음 받고 사니까 그 짜증 근심이 떠나고 소망과 그 웃음으로 살아가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죄에서부터,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속에 꽉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악한 것이고 악한 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이 망가졌을 때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베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로 복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원함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비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시작이 이 성공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공을 하면 행복하다, 이래 이야기들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승리했을 때 거기가 바로 행복의 지점이다, 행복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승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바로 거기가 넘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불행의 시작점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막 그곳에 오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행복의 그 시작점이 어디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나로 말미암는 삶이 실패가 와서 막 만나는 그 고통의 지점. 고통의 지점. 내가 나를 믿고 살아서 내 꾀나 내 방법이나 내 잘난 것을 의지하고 산 삶의 결과가 막 실패고 막 고통이 와서 고통을 당할 때 거기가 바로 행복의 이렇게 전환점, 영어로 말하면 turning poin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이 더 자기를 옳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죠.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으면 안 나가지요. 왜 나가요? 아버지께서 살지.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덜컥 다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아침 이른 아침에 농부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을 이렇게 다스리고 포도 농사를 지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이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세상에 아무도 써주지 않는, 진짜 아무 쓸모 없는 그 사람들 막 사거리에서 있는 그들 막 아무나 데려다가 포도원에다 갖다 들이놓고는, 아 그리고는 조금 이따 끝거라도만 그 사람부터 온전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 같으면 절이 안 해. 나 같으면 절이 안 해. 나 같으면 절이 안 해. 그런다는 것은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옳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옳은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게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봤습니다. 자기 옳은 것을 따라서 뭐 살아봤어요. 근데 그 자기의 옳은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창기를 이길 수 있는가? 기근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다 이게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형편없이 되어서 크게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간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그 돼지 주인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죠. 돼지 주인은 일한 것만 줘요. 근데 이제 또 돼지하고 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깨끗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속에 있는 사랑,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일을 잘해도 양식이 있고 일을 못해도 양식이 있고 아버지의 그늘로만 들어가면 아무리 큰 기근이 와도 그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왜 아버지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온전한 것을 주었는가?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베풀고 구하나 차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발견이 되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자식이라고 하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이키는데요. 거기가 행복의 전환점, 행복의 시작점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내 잘난 것이 아무것도 내 잘난 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많은 고통이 와서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지점이 행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나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게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내 오름을 내세워서 내 오름을 따라 사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던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렇게 뜨겁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쫓아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그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자식이라고 합니다. 뭐 그 소리 안 듣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가 깨끗한 옷이 펴지고 신발이 바뀌고 손에 아버지의 가락지가 끼워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함으로 그 많은 아버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그때서 비로소 둘째 아들 마음이 아버지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와, 나는 아버지를 버렸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아버지를 버렸는데 나는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업신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신 적이 없구나. 하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비로소 쭉 흘러들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남에게 희생하는 마음이나 이런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믿고 살 때 그 과정, 우리 마음의 흐름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그려놨습니다. 제 내비게이션을 보면 우리 진주에, 아니 여기서 대덕에서 진주까지 이제 길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세요? 차에 달린 그 길잡이, 그 길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 길이 쭉 볼 수 있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죄악된, 죄를 가진 인간의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요일 날 이제 저도 이제 케냐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씨들로 나타난 그 열매들이 마음의 흐름을 쭉 두 부분으로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길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가인에 대한 말씀도 듣고 아벨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가인은요, 잘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에게 얻었다. 가인은 나놓고 나니까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막 옳고, 막 잘난 부분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막 굉장히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그 제일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제 그걸 예물로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걸 예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볼 때 땅에서 탐스러운 열매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것을 드린 것을 인하여서 거절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너무 이긴과 같은 연약한 자기 때문에 자기 티를 내야 티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쓰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은 내 성실함이나 나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듬어 찾아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내가 막 재산을 다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덮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긴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 저를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을 인하여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아닙니까? 예? 아, 이 아벨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을 인하여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근데 가인은 뭘 들고 썼습니까? 자기의 옳은 것을 들고 썼어요. 그래서 잘나가 똑똑한 사람은 뭘 들고 쓰겠습니까? 자기 잘나가 똑똑한 걸 들고 쓰겠지요? 못나고 연약한 자는 뭘 의지해 쓰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은 근본 버려진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내 마음을 아무리 다듬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나와도 이건 가인의 예물과 같아서 이게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거절을 한다. 그럼 왜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요, 한 번은 사과를,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과상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참 웃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도 그런 적이기 때문에. 아니, 사과를 사가지고 왔는데, 우회가 이제, 그걸 또 선물로 사가지고 갔어요. 왜, 우회가 너무 좋아서. 근데 가서 보니까, 우회 두 줄만 좋고, 밑에는 막, 요런 걸 넣어놨는 거예요. 야, 그, 농부 아저씨들, 사과장사 아저씨들, 순진한 줄 알았더니, 엉큼하네. 할머니들도 엉큼한 할머니들 많더라고. 중국서 저 수입해온 꾀를 갖고 시장에 가서 팔고 앉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 있지인 줄 알아요? 농사 져서 갖고 나온 건 줄 알잖아요. 얼른 팔고 저희가 또 사다가 또 앉아서 팔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들 순수한 줄 알았더만 할머니들도 그런 사람 마음 똑같네.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습니까? 국산이래 이건. 집에서 농사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 오신 분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사가지요. 중국산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과상자를 보면 위에는 좋지만 밑에는 썩은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그 밑에 그 있는 거 보면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위에는 성실함이나 또 위에는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덮여 있지만 밑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운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표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도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았고 탐스러운 열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있었고 동생을 죽일 수 있는 마음도 있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 이제 좋은 사람의 마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밑에 있는 마음 보시죠.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도구만 반지와 같다. 도구만 반지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도구만 반지는 껍데기는 금인데 속에는 구리가 들었듯이 사람의 표면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불신도 있고 대적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을 따라서 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가인과 같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죠? 아주 충성스럽기로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으로는 선한 마음, 부지런함, 성실함, 충성심 그게 있었는데 한쪽 마음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쪽 편만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닭이 울면서 그 마음 속에서 숨어있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좋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있었고 내가 사랑 내 나름대로 사랑이 있었고 내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서 섬기기도 하고 따랐지만 그 뒤에 그 진실함 뒤에 굉장히 더럽고 추한 것들 내 욕구를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 막 이게 있어서 결국은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려 하더라. 여러분 제 마음이 좋습니까? 예?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벨은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들고 섰듯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해서 설 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세요?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깨끗하게 사는 법도 가르쳐줬고 방언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어떻게 회개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어떻게 깨끗이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줬고 하나님은 죄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가르쳐줬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줬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무리에 속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난 그렇게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방언을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많은 죄가 단번에 없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짜 후원을 받았어요. 참된 예수를 만난 것이죠. 참된 목자였어요. 내가 어떻게 그 종을 버리냐. 그런데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계속 싸우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어서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차라리 개맛도 못한 놈이다. 나는 개보다 조금 낫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 개보다 좀 낫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개는요 절대 주인을 안 버립니다. 누구만 주인을 버리는 줄 알아요? 사람만 주인을 버려요. 사람만. 이 짐승은요 주인 안 버려요. 그래서 야, 이 가장 천한 자가 멸시당하는 자,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 못난 자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누릴 수 없는 걸 누리게 한 그 하나님이 죽을 내가 어떻게 버려. 내 사전에는 그런 게 없다. 내가 목이 끊어져도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선한 마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속네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고통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버려? 내가 어떻게 종을 버려? 나한테 그렇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주실 수 없는 것을 내게 해줬고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가장 천한 자를 가장 귀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종 내가 어떻게 버려? 근데요 바로 제가 가인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농부들이 헐벗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는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업신여김이나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이나 가난 속에서 이리 살았는데 그 주인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므로 내가 누릴 수 없는 거 이 옷 봐라 얼마나 좋은가. 이거 다 주인님 덕분에 입은 거야. 내가 먹는 이 아름다운 음식 이거 먹을 수 없는 건데 주인이 포도원을 내게 주므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참 고맙다. 야, 주인님이 오시면 큰 절을 해라. 너무 고마우신 분이다. 그럼 그렇게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은혜 베푼 사람한테 에이 뭐 그냥 그럽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까? 고맙죠.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지금이야 뭐 화장실 그런 화장실이 없지만 옛날에 포세식 화장실 다닐 때는 여름에 거기 들어가면 아이고 코를 막고 들어가다 한참 앉았다 보면 냄새 안 나요. 모르죠. 그죠? 그러듯이 처음에 감사 고마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넉넉해지면서 마음이 높아져도 높아진지 모르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주인하고 동등한 위치로 마음이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높아지는 거 사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종을 누구의 종으로 여겨요? 자기 종으로 여기는 거라. 아,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뭐라고 하니까 두드러 패버리지. 자기 종으로 여기 있잖아요. 아, 이 주인의 종이 뭐라고 하니까 이 종놈 새끼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예. 두 번째도 그랬어요. 세 번째, 주인이 그들을 얻고 싶어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 포도원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만 죽이면, 이게 상속자니까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고 그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그 내용이죠. 이게 바로, 야, 내가 내 옳은 마음, 내 좋은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가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에게 쫓겨나고 멸망을 당하는 그 길을 자세하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살면 결국 은혜 입은 거 다 뺏기고, 나를 믿고 살면 내게 은혜를 입혀준 분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입히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 걸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 뺏기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아무리 오라도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간증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어떤 간증을 자주 하시느냐 하면, 나는 19살 때 하나님의 눈을 내게 주셨어. 내가 기술하사관 시험을 봤는데 그 다 되는데 난 떨어졌어. 그래서 엄청 실망을 했지. 나는 내가 그래도 1등은 못해도 2등, 3등은, 뭐 3등, 4등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더라. 그래서 나를 믿고 살면 이렇게 당한 실패, 뭐 이거 말고 망하겠다, 이 마음이 와서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몇 개월을 가지고 계셨는데, 새벽에 교회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다. 그 이후로부터 나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걸 쭉 따라왔다. 내가 오늘이라도 나를 믿으면 나는 망한다, 타락한다, 변질된다. 막 그 계절을 계속 해주시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악하지? 내가 저번에 도둑질러서 악한가? 아, 내가 저번에 음란한 마음 품어서 악한가? 아, 저번에 내가 불신을 가지고 악한가? 자기에게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자기를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제를 받으면서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근본이 내가 죄사함에 대해서는 목사님하고 똑같다. 목사님 똑같은 게 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님하고 똑같아. 근데 삶의 구원이 회개되지 아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삶의 구원이 다르더라는 것이지. 삶의 구원이. 그러니까 나는 말씀도 믿었다가 내 생각도 믿었다가, 말씀도 믿었다가 생각도 믿었다가, 말씀을 믿을 때 뭐가 되는 것 같아서 일어나다가 또 생각도 믿었다가. 결혼적으로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지요. 여자로 말하면 남편 누구 막 딴 남자하고 막 자고 댕기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더럽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더럽게 제가 살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회개가 빠진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답답하고 깝깝하고 두렵고. 근데 있잖아요. 아버지 집시는 잘 팔리는데 아들 집시는 안 팔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단양을 받는데도 금방 팔고 들어가시는데 아들은 막 세일을 해갖고 세냥 세냥 그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 해도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욕을 했다가 막 스스로 깨닫기를 원해서 그랬죠.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 아버지, 그 좀 가르쳐 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털털털털 가고 돌아가셨다 가더라고. 알고 보니까, 집신을 다 삼아갖고, 털을 불에다 한번 살짝 끌려가지고 나오니까, 집신이 깨끗한 거예요. 비밀은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털 쥐었던 걸 몰라갖고,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삶의 구원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의인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 마음은 죄를 지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 마음을 따라가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칸타타 때 목사님 진주에 오셨다. 아, 나 오늘 저 합천에가 좀 자고 싶네. 아, 목사님 좀 늦춰 하신데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합천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 지무신다고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 거기 가셨는데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안 와서 한참 이제 있다가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왔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셨네요. 구원받으면 다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주교회 이성기 목사님이 주례를 서서 그래 결혼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째입니다. 날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보통 하루에 소주 5병 먹고 기분 나쁘면 8병 먹고 더 기분 나쁘면 10병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알코올병을 다 갖다 넣어놓으면 한 3개월 넣어놓으면 술 안 먹는데요. 딱 나와서 한 이틀 술 안 먹고 사흘째 또 술 먹는다 하더라고. 속 알코올병원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 술 취하면 막 전기톱을 막 켜가지고 막 다 죽인다고 들고 쫓아다니고 나는 도망다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형제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럼 전화 한번 해보라. 지금 술 먹고 떨어졌다고 전화를 전화 안 받지요. 내일 아침에 그러면 그래 자매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 내일 아침에 같이 와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왔는데요. 내가 볼 때는 술이 떡이 돼갖고 왔더라고.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눈은 저기 저 내륙 지방에 있는 생선 가게 생선 눈 맥기로 헤맬 때 목사님 오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부른다고 그러길래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없더래요. 소주를 한 병을 먹으니까 조금 정신이 조금 나고 덜 나더래요. 두 병 먹으니까 정신이 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소주 두 병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술이 떡이 안 됐으니까 오직하면 자매가 소주 다섯 병을 사가지고 태도병 다섯 병을 사가지고 근데 무거워서 한 병 내려놓고 두 병, 네 병 갖다가 팍 앞에서 놓으면서 빰 들어 먹으라 오직하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당신도 별수 없네. 먹고 죽어라 이거지? 알았어, 알았어. 뭐 그 정도면 심각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구원을 체크를 하시더라. 어떻게 체크를 하시느냐 하면, 그래, 구원을 받은 사람 세상에 가면 다른데 그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가 하더라고. 그건 확실하게 안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해도 세상에 마음이 안른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술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 그런데요, 근데 교회 오면 구원이 아니다, 영이 없다, 잠깐만 그랬다니까. 세상에서도 못 어울리지, 교회 와서도 안 되지, 술을 끊으려고 아무 노력을 해도 안 되지. 그래서 계속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하나를 몰라서 그래. 어느 모험가가 사막을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사막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해놨는데, 구조대원이 3일 후에 갔는데, 3일 돼서 죽어 있었어. 구조대원이 막 안타까워하면서, 한 가지만 알았더라면, 한 가지만 알았더라면 살았는데, 그걸 몰랐어. 뭐냐 하면, 바로 위에 그 라지에타에 물이 들었잖아요. 물이 한 20m 이상 들었거든요. 물이. 그걸 몰라 죽었다는, 그걸 말았으면 차 속에 물 빼먹으면 되잖아요. 자동차 엔진 시키는 물이 있거든요. 우리 모친도 그거 아세요? 부친도 그거 아시죠? 그걸 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형제가 하나를 몰라서 그래. 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 내가 술을 먹지만, 아, 나는 온전하다.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형제가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술 먹지? 아, 나 술 끊었어. 온전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삶의 구원이야. 그 몰라서 그래. 쉬워요. 죄 지으면서 의의라고 하듯이 행동머리가 술 먹으면서도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면서, 형제, 저, 강남교회 와서 좀 식당 허드렛일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좀 그럴 마음 있는가? 그때 옆에서 자매가 막, 목사님,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형제가, 예, 그러더라고. 수양에 가서 이렇게 식당 봉사도 좀 하고, 그래. 예,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언제 올라올란가? 예, 저 지금 나무배로 산에 다니는데요. 그거 다 정리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뒤에 자네 성교학교 들어오게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하려고 하더라고. 아유, 아니에요. 나 한 것도 없어요. 목사님, 나 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목사님, 나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래, 와. 그랬다가 성경학교 올라갔다 아닙니까? 아, 그대로 술 다 끊어버렸어요. 간증 들으셨죠? 아, 믿음을 가지니까 술에서 끊으려고 애썼습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끊어집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인도를 받으니까 거기서 떠나게 되는, 정말 어떤 삶의 구원에 대한 너무 쉽고도 간단하게 딱 가르쳐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의 마음을 갖는다? 예수님 마음을 갖는다. 내가 죄를 짓지만 의인이라고 하듯이 죄를 짓지만 내 마음을 따라가면 망한다.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삶의 구원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벗어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더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어느 편에 마음을 둔다? 예? 내 행위에다 둡니까? 말씀에 두는 것입니까? 예,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나니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보려고 아이고 이런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돼. 불신 가지면 돼. 교회 떠날 마음. 아이고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러는 동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맞아요? 나는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 줄,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막 순종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 죄를 이기신 그 이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참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 자기 마음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와서 그를 주관하고 쭉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느니라. 베드로를 쭉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친들 이끌어 가심으로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항상 영원한 깨끗한 정결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